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지난 8일 미 남동부 조지아주에서 선박 사고가 났었죠. 미국에서 중동으로 4천여 대의 자동차를 싣고 출항한 한국 선박이 출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도됐고 선체에 불까지 붙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도된 지점은 수심이 그리 깊지 않은 지역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난제가 있긴 했지만 미 해양경비대 구조 요원들이 신중하고 신속하게 구조 작업을 벌여서 사고 발생 7시간 만에 24명의 선원 가운데 첫 번째 구조자를 빼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선원 4명의 행방을 알 수가 없어서 우려가 컸었는데요. 구조대가 선체 바깥을 두드리며 생존 신호가 올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기관실 근처에 갇혔던 선원들이 다행히도 이 소리를 듣고 둥둥 신호를 보냈고요. 구조팀은 위치를 확인하고 배에 구멍을 내서 신선한 공기와 물, 음식을 넣어준 후에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한 명, 두 명, 세 명, 마지막 선원까지 구조하는 데 성공합니다. 사건 발생 이틀 만의 일이었습니다. 한국인 선원들이 갇혀있던 곳이 섭씨 60도가량 됐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더웠던지 웃옷을 벗은 채로 나오더군요. 구조작업을 지휘했던 미 해안경비대의 존 리드 대령이 한국연합뉴스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이틀 만에 전원이 무사히 구조된 데 대해 자신 스스로도 놀랐고 감동과 행복감이 들었다면서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배가 기울어서 내부의 모든 구조가 수직으로 놓인 상황은 상당히 위험했지만 고도에 숙련된 대원들이 정확히 일을 해냈다고 말했는데요. 네, 현재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인데요. 구조된 선원 모두 건강에 문제가 없지만 혹시 몰라서 정밀 검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또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어내는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브루노 마스가 부릅니다. Treasures 들어보시죠.
You're my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Miss Monopoly. 글로벌 장난감 회사 해즈브로가 자사의 모노폴리 게임 시리즈 사상 처음으로 여성 개척자를 내세운 미스 모노폴리를 출시합니다. 기존의 미스터 모노폴리는 남성 부동산 재벌로 게임을 하면서 각종 건물과 토지 매입을 하면서 부를 축적하는데요. 미스 모노폴리는 여성 기업인에 대한 투자를 하는 활동가입니다. 주어진 상황에 과감히 도전하는 여성들을 조명하며 남녀노소 모두에게 영감을 불어넣기 위해 만들어진 게임인데요. 이 게임을 담은 상자에는 짧은 단발머리 여성이 커버를 장식합니다. 특별히 이 회사는요, 이 게임 출시를 기념해서 젊은 여성 발명가와 여성 기업가에게 모노폴리 상금이 아닌 현금 $2,580를 깜짝 지원했습니다. 이 금액은 미스 모노폴리 게임에 나온 액수와 동일한데요. 젊은 여성들의 배경은 모두 다르지만 자신의 발명품으로 타인을 돕고자 하는 목표는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16살인 소피아 왕 양은 미국 코네티컷 출신인데요. 도로 바닥에 구멍이 뚫리는 싱크홀이 생기기 전에 이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는데요. 2년간의 작업 후에 현재 시제품의 정확도는 93%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 사는 13세 소녀 기탄잘리 라우양은 식수에서 납을 감지하는 장치를 발명했는데요. 누구나 직접 식수를 검사해서 신속히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올해 16세 아일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아바 케니양은 사탕과 탄산음료의 색소량을 측정하는 분광계를 개발했는데요. 식품 첨가물의 유해성을 연구한 이후에 사람들이 스스로 섭취하는 독소에 대해 교육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돕기 위한 발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회사 측은 소녀들의 미래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지원금을 통해서 여성들이 그간 우리 사회에 기여한 많은 업적과 또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기여를 조명하고 기념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미스 모노폴리는 여성이 남성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최초의 게임인데요. 현실에서 남성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과 달리 게임 안에 있는 펀스핀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유리한 세상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남성 참여자가 카드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역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프린스턴. 미국 시사 잡지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의 미 대학 평가에서 명문 프린스턴 대가 9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매체는 9일 미국 내 1,400여 개 종합대, 단과대를 대상으로 졸업생들의 배출 추이와 현황, 유급률, 1인당 교육비 지출액 등 총 15개 요소를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프린스턴 대에 이어서 하버드대가 2위, 콜럼비아대, 매사추세츠 공대, 예일대가 공동 3위를 차지했습니다. 스탠퍼드대, 시카고대, 펜실베니아대가 나란히 6위, 노스웨스턴대가 9위, 듀크와 존스홉킨스대가 공동 10위에 올랐습니다. 이 프린스턴 대학교는 1746년에 설립됐는데요. 하버드와 예일 등이 학부 외에 의학전문대학원, 법학대학원, 경영대학원 같은 전문대학원 운영에 상당한 방점을 두는 것과 달리 학부 중심으로만 운영하는 대학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US News and World Report는 종합순위 외에 인문대, 공립대, 공과대 등 세부 항목별 순위도 공개했는데요. 최고 인문대로는 윌리엄스대가 17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요. 에머스트대는 2위, 스워스모어대, 월즐리대가 공동 3위를 차지했습니다. 공립대는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가 1위, 버클리 캘리포니아대가 2위, 애나버 미시간대가 3위에 올랐습니다. 공대는 매사추세츠 공대, 스탠퍼드대, UC 버클리 순입니다. 프린스턴 대를 졸업한 유명인으로는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 우드로 윌슨, 제임스 매디슨 등 미국 대통령,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주, 에릭 슈밋 구글 최고 경영자, 또 최초의 히스패닉계 연방 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 등입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시간이죠. 독자 선택입니다. 함지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또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를 가장 많이 보셨을까요?
네, 가장 큰 이슈는 서해 북방 한계선 NLL에 위치한 한 섬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 섬의 이름은 함박도, 현재 북한이 군사시설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입니다. 여기에 대한 미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백성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네.
Range the North Korean 240mm multiple rocket launchers could be located on Hanbok.
한국의 행정 수도가 부여된
최근 함박도는 한국 땅이냐, 북한 땅이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지도 서비스 등이 이 섬을 한국 영토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에 북한이 군사 시설까지 지은 사실이 알려졌는데 한국 국방부는 이 섬이 북한 땅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섬이 미국의 방어 전략에도 영향을 준다며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함박도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부터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이 섬은 본래 무인도입니다. 한국 서해의 말도에서 서쪽으로 8.2km 떨어져 있고 연평도를 기준으론 동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연평도와 말도와는 지도상으로 일직선, 수평선상에 위치합니다.
양쪽에 수평으로 있는 섬이 한국 영토라면은 함박도도 한국 땅 아닌가요?
이번 논란이 불거진 것도 그런 계기에서인데요.
네.
각종 지도 서비스는 NLL을 표시하면서 사실상 직선 형태로 그렸고 그러다 보니 NLL 아래쪽에 함박도가 자연스럽게 위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NLL은 일직선으로 쭉 그어지다가 함박도 인근 부근에서 V자 모양으로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함박도가 북한 땅이란 겁니다.
예, 뭐 그렇다면은 해프닝으로 볼 수 있는 셈인데요. 여기에 북한이 군사시설을 지으면서 논란이 더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 땅으로 알려진 곳에 북한의 군사시설, 이 레이더 관측 장비가 들어섰기 때문인데요. 이 시설이 언제 들어섰느냐도 논란인데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은 이 시설이 9.19 남북 군사합의 체결 전인 2017년 5월부터 공사가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 섬이 한국 영토와 너무 가깝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방사포 등을 함박도에 배치한다면 한국을 겨냥한 무기의 타격 범위와 대상을 늘리게 된다는 겁니다.
네.
특히 함박도에서 45km 거리에 있는 인천공항과 60km 떨어진 인천시는 북한의 240mm 다연장 로켓 사정권 안에 들어가고 거리상 효율성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이 북한의 대공미사일이죠. SA-2 타격 범위에도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넷 연구원은 한국이 이 섬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약간의 움직임에 대해 그 정도는 괜찮다는 식으로 대응하면 북한은 비탈길을 내려가듯이 병력, 레이더, 로켓포 등으로 군 자산 수위를 올린다는 설명입니다.
네. 또 다른 전문가 의견은 어떨까요?
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함박도에 레이더 관측 장비가 설치됐다는 한국 국방부의 설명에 대해 북한이 통신 방해기를 설치해 방해 전파를 발신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발사 기지로도 함박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미국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우려를 표명하는 게 주한미군에 대한 안전 우려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겠죠?
그렇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이 섬을 한국과 주한미군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지칭했고요.
네.
맥스웰 연구원은 이런 위험성을 한국 정부가 대수롭지 않게 묘사하는 것이 걱정스럽다며 한국이 자국의 안전을 지키는데 소극적인 모습을 노출하면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기사 들어봤고요. 두 번째 기사로 가볼까요?
네, 두 번째 기사는 중국 내 탈북민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국 공안 당국이 신분증 검사 등을 대폭 강화하면서 탈북민들의 동남아 탈출 경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These new electronic devices and security checks on public transportation.
퀸타나 보고관은 중국 공안 요원이 버스에서 판형 컴퓨터로 승객들의 IC
중국에서 탈북민들의 한국행을 지원하는 4개 단체 관계자들은 최근 BOA에 중국을 종단해 동남아시아로 가는 탈출 경로가 두 달 전부터 얼어붙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 공안 당국이 전국적으로 버스와 기차 등 대중교통 승객들의 신분증을 모두 태블릿 컴퓨터 등을 통해 일일이 확인하면서 주요 이동 경로가 막혔다는 겁니다.
예, 이 탈북자들이 중국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등지로 탈출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렇습니다. 육로를 이용해 중국과 동남아시아 나라 국가 접경까지 이동한 뒤 이 국경을 넘는 탈북 방식입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은 탈북민에 대한 감시가 심하고 강제 북송 우려까지 있어 이런 방식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어려워진 거란 말씀이시죠?
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에서 6월 전까지만 해도 탈북민들이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동남아시아 국가 접경까지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안 요원들이 전자기기로 확인하는 바람에 더 어려워진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나요?
한국 갈렙 선교회의 김성은 목사가 촬영해 BOE에 제공한 동영상에는 공안 요원들이 IC칩이 내장된 버스 승객들의 신분증을 태블릿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네.
김성은 목사는 과거에는 그냥 대충 올라와서 한두 명 검사하기도 하고 어쩌다 한 번씩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공안들이 올라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신분증을 대조해서 이 가짜 신분증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체포된 경우도 있었을까요?
김성은 목사는 지난 두 달 동안 이 단체와 연계된 중개인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적어도 200명의 탈북민이 체포됐다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이 선양과 쿤밍, 난닝 등 도시도 이 다양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중국 현지 사정에 밝은 그 또 다른 관계자는 중국이 현재 공안 정국과 같다며 체포돼 구금된 주요 지역의 탈북민이 300여 명에 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중국에서의 탈북자 단속, 강제 북송 이런 문제 최근 심상치 않은 분위기네요.
네, 관계자들은 지난 봄에 탈북 중개 조직 관계자들이 많이 체포돼 1차 타격을 받았고 최근에는 주요 이동 경로의 검문 검색이 대폭 강화되면서 2차 타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뭐 다만 최근에 중국이요 홍콩 시위 사태 같은 복잡한 사안들이 많은데요. 꼭 탈북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치라고 볼 수도 없는 게 사실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탈북단체 관계자들은 이런 움직임이 탈북민만을 겨냥한 단속보다는 지난 6월에 북중 정상회담, 홍콩 민주화 사태의 파장을 차단하는 것, 그리고 신중국 수립 70주년을 맞아 내부 단속을 강화하는 복합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는 건 결국 탈북민들의 탈출을 어렵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또 있을까요?
우선 비용이 증가합니다. 이 탈출 상황이 어려워지면 비용이 비싸진다는 겁니다.
예.
현재 연길이나 선양에서 이 동남아 지역까지 탈출 비용이 한 2천에서 3천 달러, 이 북중 접경 지역 출발은 5천에서 6천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한국 내 탈북민들이 이 가족들의 탈출 비용을 지출하는데 심적 고통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독재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세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0일 오전 미상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안남도 내륙에서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는데 한국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뭐 지난 5월부터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이 몇 번째인가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 5월 이후 10번째로 가장 최근인 지난달 24일 이후 17일 만입니다.
네, 자, 왜 이렇게 자주 쏘는 걸까요?
정확한 배경까지는 알 수 없지만 미사일을 발사한 당일 북한의 발표가 새삼 관심을 끄는데요.
네.
이날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미국과 비핵화 실무협상을 이달 하순에 할 의향이 있다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대화를 하자고 해놓고 곧바로 미사일을 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당장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또 대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일기도 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대화 시한이 촉박하다고 판단한 북한이 협상 재개를 제안했지만 동시에 불리한 협상은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미국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네, 뭐 그러면 실무 협상은 열리긴 할까요?
아무래도 북한이 9월 하순이라는 시기를 명확히 한 점으로 볼 때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최일 부상의 담화에는 새 계산법이란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새로운 계산법에 기초한 대안을 가져오란 겁니다.
네.
새 계산법이 무엇인지 뭐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그동안 미국이 주장해온 빅딜식 일괄 타결 대신 자신들이 주장해온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 당국자들은 미국이 계속 추구하는 목표에 대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재도 유지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트럼프 행정부 내 대표적 강경파인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갑자기 사임을 하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미사일에 대해서는 미국이 또 특별한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발사된 발사체에 대한 보도를 알고 있다. 또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역내 우리의 동맹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무부는 최일 부상의 담화와 관련해 아직 발표할 만한 만남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네 번째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기사는 개성공단과 관련한 고위 탈북자와의 인터뷰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임금은 북한 노동당 통정을 통해서 이제 39실에 들어가고 또 39실에 들어간 자금은 북한 지도자의 통치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북한 지도자의 통치 자금은 그가 핵 개발을 비롯한 국방력 강화에도 쓰이고 사치품 수입이라든지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촉진을 위해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 정치권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임금이 노동당 39호실로 들어간다고 전 북한 39호실 간부를 지낸 리정호 씨가 밝혔습니다.
네, 39호실이 어떤 곳인지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무국에 소속된 39호실은 북한의 외화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북한 지도자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개성공단의 임금이 39호실로 들어간다는 건 이 임금이 결과적으로 북한 지도자의 통치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자, 리정호 씨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까요? BOA하고도 인터뷰를 자주 하는 분이죠?
네, 리정호 씨는 북한 39호실 대흥총국의 선박무역회사 사장과 무역관리국 국장, 금강경제개발총회사 이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2014년 북한을 탈출해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망명 직전엔 중국 다렌주재 대흥총회사 지사장을 지냈고 2002년엔 노력 영웅 칭호를 받았습니다.
네, 자, 리정호 씨 주장을 좀 더 살펴볼까요?
리 씨는 그 북한 정부 조직의 특성과 업무 개통상 개성공단 수익이 39호실로 유입되는 건 당연한 흐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특히 개성공단 운영은 북한 내각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노동당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당에서는 또 통전부가 개성공단 사업을 맡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금은 노동당이 반납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설명입니다.
네.
시스템상 북한에서는 39호실이 노동당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고 있고 그 부서에 돈이 들어오고 또 그 부서에 들어온 돈은 북한 지도자의 결정에 따라서 또 그의 지시에 따라 이렇게 사용하게 된다. 이런 설명입니다.
네. 개성공단은 한국의 사업체들에 의해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임금도 한국이 지불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정호 씨는 한국의 자금이 북한 지도자의 통치 자금으로 쓰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결국 핵 개발을 비롯한 국방력 강화에도 쓰이고 사치품 수입 등 노동당 운영 자금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한국으로부터 임금을 받는데 이 임금이 직접 전달되지 않죠?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북한 정권에 임금을 전달하면 노동자들이 북한 정권으로부터 임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에서 소위 떼먹는 돈이 많다는 지적이 일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리정호 씨는 북한이 정권 차원에서 이 돈을 유용하고 있다. 이게 사실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리정호 씨는 북한에서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생활비를 준다고는 하지만 이 생활비, 즉 월급이 1달러 미만이고 나머지는 20에서 30달러 범위에서 식량이나 콩기름, 사탕가루 이런 상품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은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을 정권의 수입원으로 삼는다면서 지도부를 위한 사치품과 핵무기 개발 등에 사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을 지낸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우리가 아는 한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의 대부분이 북한 정부로 흘러들어간다며 누가 임금을 받고 북한 정부가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전혀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인권 문제도 충분히 제기될 만한 사안인데요.
그렇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개성공단을 가시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대규모 노동력 착취 현장으로 규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 미국 대표로 활동했던 윌리엄 뉴컴 전 재무부 선임 경제 자문가는 높은 임금을 주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작업장에 강제로 동원된다면 기본 인권의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책이 뭘까요?
킹전 특사는 개성공단 재개가 이뤄지려면 작업장 내 그 인권이 개선되고 한국 기업들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며 또 북한 당국도 자금 흐름에 대해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조건이 먼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스탠튼 변호사는 출신 성분과 관계없이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공정한 경쟁을 거쳐 취업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버는 자유노동 시장이 먼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곧 북한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을 주장한 겁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전격 경질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제가 정리했습니다.
But at the same time, my people think it could have been a violation, as you know. I view it differently. I view it as a man.
자신의 사람들, 즉 행정부 사람들은 위반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은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존 볼튼 보좌관을 경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부 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볼튼 전 보좌관의 제안들의 많은 것에 있어 절대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 다음 주 새로운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죠.
네, 볼튼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오 국무장관과 불화를 겪고 있다. 뭐 이런 말들은 계속 나왔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임이 이뤄진 건 예상밖의 일이었습니다.
네.
이날 오후 볼튼 보좌관은 폼페오 국무장관 등과 기자회견까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예. 이 볼튼 보좌관이라면 대표적인 매파, 강경파 뭐 이렇게 묘사돼 왔던 인물이죠.
네, 볼튼 보좌관은 북한 문제나 이란 문제 등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아, 이를테면 북한에 대해선 핵과 미사일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 등 모든 무기를 폐기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었고요. 트럼프 행정부 합류 전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선제 공격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북한의 반발도 거셌었죠.
그렇습니다. 북한은 볼튼 보좌관을 비난하는 담화를 내는 등 공개적으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그런데 왜 갑자기 사임 소식이 전해진 걸까요?
미 언론들은 볼튼 보좌관이 경질된 배경으로 북한을 포함한 여러 사안들에 대한 잦은 입장차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볼튼 보좌관이 북한 문제에 대해 리비아식 해법을 언급한 건 실수였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꼭 북한 문제에 대한 이견 때문만은 아닙니다. 최근 이란 문제나 탈레반과의 협상 문제 등에서 입장 차이가 컸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렇게 볼튼 보좌관이 사임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는 더 잘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가 빠지다 보니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의 실무협상 제안에 응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졌다고 분석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더 적극적인 대북 유화 정책을 펼 수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네.
또 볼튼 보좌관의 인물적인 특징과 직책을 감안할 때 미북 협상의 걸림돌 일부가 제거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독자의 선택 다섯 번째 기사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은 한국 NLL 인근의 섬 함박도에 대한 미 전문가들의 분석과 중국의 단속 강화로 인한 탈북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또 북한이 대화를 제의한 상황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사임 소식도 들어봤습니다.
네, 한 주간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해보는 독자의 선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함지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미서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데이비드 김 씨의 다섯 번째 사연 뒤바뀐 운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천년만년 살 줄 알았던 김일성은 죽고 내가 살았습니다. 러시아 사할린으로부터 블라디보스토크로 그리고 여러 곳을 떠돌며 도망자로 살았던 데이비드 김 씨의 말입니다. 도망자 생활에 너무 지쳐 엉뚱하게도 한국에서 온 보따리 장수가 건네준 여권을 들고 서울행을 시도하다 공항에서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마지막 북송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뭐 조사를 하면서 사실대로 얘기했죠. 북한 열사 자격증, 그러면 러시아고 자격증, 뭐 이거 임까지 저러면 중국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니까. 자기는 확인해볼까 다 맞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쌓아내서 내가 도망갔다는 거 자기는 다 알잖아 이제.
도망자로 살던 김 씨가 러시아 경찰에 잡힌 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신상이 모두 드러났고 김 씨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김 씨는 당시 한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에 각각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주재 한국 영사관에서 나온 외교부 관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한국 영사관에서 나왔더라고요. 한국 영사관에서 딱 나오더니 그래요. 앞으로는 편지 안 썼으면 좋겠다고. 아 내가 그럼 그런 편지도 못 쓰냐 이거죠 내가. 감옥에 북한 애들 왔댔어요. 애들이 쫙 한번 들여다보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나는 안 만나고 확인 스케줄은 뭐예요. 이게, 이게 저기 있다. 이제 차, 무슨 영상하면서 알려주죠. 차가 올 거다 이제. 그럼 나오면 북한 차가 한 적 올 거고 감옥 앞에. 한국 영상은 차가 올 거다. 그 깃발 달고. 너는 무조건 튀어서 한국 차 안에 들어가라. 그러면 한국 차 안에는 또 한국 땅이기 때문에 누구도 못 다친다.
그 말을 누가 해줘요?
한국 영상관에서 알아서. 알았다고 다 준비하고 있죠. 뭐 잠이야요. 뭐 그런 거지 뭐.
김 씨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한국 국기인 태극기가 꽂혀 있는 차가 나타나기만 하면 차 안으로 뛰어들어갈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가 두대기 뭐 나오라는 대령 왔더라고요. 높은 놈이 KGB고 대령 그거거든. 딱 쓰달리 갔으니까 지금 그리고 저리 본부로 들어가요. 그 본부 사령부 너 이제 간다 너 나라로 아찔하더라고요. 그러지 말아달라 좀 제발 너 알잖냐 그냥.
그렇게 숨막히고 힘들었던 도망자의 삶은 끝이 났고 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하산에 도착한 김씨 제발 여기서 죽게 해달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비는 쫙 잡아오지 밖에 마음이 심란하지. 야, 이제 가면 북한 애들 앞에 부모들 앞에서 죽이는데 걔들은 그렇잖아요. 모아놓고 민족반역자라고 막 쏴죽이잖아요.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지 않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발 여기서 죽게 해달라고. 살려다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죽게 해달라고. 북한에 가서 죽지 말고 여기서 죽게 해달라고.
입고 있었던 운동복 바지 허리끈을 뽑고 허리 줄로 목을 매 스스로 질식사를 시도했던 김씨. 그러다 쇠창살 틈에 껴있던 녹슨 칼 조각으로 다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부모 앞에서 총살을 당하느니 차라리 아무도 모르게 죽기를 택한 김 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피서자로 죽는다고 침대에 누고 어떻게 죽어야 되나 생각해보니까 안 잘라져요. 녹슬어가지고. 그래서 힘 꽉 주니까 여기 나와. 그래서 이걸 다 잘랐지. 이게 잘랐잖아 이게.
그게 그 흉터예요.
네, 이거.
김 씨의 왼팔 안쪽엔 또 하나의 움푹 패인 흉터가 있는데요. 녹슨 칼로 자살을 시도했을 당시 신경을 건드린 탓에 아직도 후유증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김 씨는 다음 날 눈을 떴고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김일성이 94년 7월 8일 날 죽었어요. 새벽 2시인가.
네.
내 핏줄 끊던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안 믿었어요, 난. 죽었어. 말 같지 않으시라고. 그 신이 왜 죽어? 우리는 김일성이 죽는 꿈도 못 꿔봤는데. 하늘이 슬림처럼 생각했었는데. 북한은 신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그게 왜 죽어? 이 새끼 또 거짓말하는 거야. 그랬네. 안 가도.
우연도 그런 우연이 있었을까요? 한국과 러시아 정부에 보냈던 김 씨의 탄원서 가운데 러시아 정부에 보낸 탄원서가 받아들여졌고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맞물리면서 김 씨는 난민 지위를 얻게 됐습니다.
천년만년 살겠다면 김일성이 죽고 내가 살았지? 한순간에 운명이 바뀐 거 아니에요? 나는 살고 걔는 죽은 거 아니에요, 김일성이가. 그렇잖아요.
1994년 11월 당시 러시아 벌목공 출신 북한 남성 두 명과 본명이 따로 있는 김 씨의 한국 입국 사실을 한국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나라, 자본주의의 나라 한국에서의 삶이 그리 신기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김 씨. 당시 김 씨는 언론의 조명을 받았고 안보 강사로 식당 사업으로 돈도 벌고 유명세도 탔는데요. 하지만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로 김 씨의 한국에서의 삶도 예전과 같지 않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1990년대 말부터 망명자에 대한 환대 분위기는 사라지고 탈북자들을 천대시하는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몇 명 안 넘을 때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좀 조금만 뛰고 좀 넘어가지 않고. 탈북자가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어디가 탈북자예요. 그러니까 탈북자 값이 뚝 떨어질 거냐. 우리 때만 해도 계속 뭐 어디 가면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기준용사는 뭘 하라고 식당 가서 이렇게 해주고 이랬는데 이건 어디 가나 귀찮은 존재가 돼버린 게 어느 순간에. 친구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어디서요?
분당에서, 서울에서. 어디? 분당. 북한에 들어와서 죽였지.
데이비드 김 씨는 1997년 한국에서 암살당한 김정일의 처조카 이한영을 친구라고 말했는데요. 이한영 암살 사건 이후 한국 정부의 보호 감시를 받는 불편한 생활과 무엇보다 탈북자로서 한국에서의 삶이 아들에게 밝아 보이지 않아 미국행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2003년 관광 목적의 방문자를 위해 미국 정부가 발급하는 비자를 받고 중국인 아내와 세 살 난 아들을 데리고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지금 신분은 어떻게 되세요, 선생님? 미국에서?
그럼 옥포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다른 애들은 뭐 재판받았다는데 추방재판 나가라고.
길어야 6개월 체류만 허락하는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거주하고 있는 김 씨 가족. 관광비자가 만료된 김 씨는 여느 탈북자들처럼 미국에서 난민 자격을 받기 위해 망명 신청을 연장하며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망명 신청을 한 외국인들은 미국 정부가 발급하는 노동 허가증을 받게 돼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 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김 씨는 불법 체류는 아니지만 주변에 같은 처지에 있는 탈북자들은 추방 명령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은 매년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아들 교육 하나만 바라보고 미국이란 나라에서 10년 넘게 살면서 후회해 본 적은 없다고 말하는데요. 3살 때 미국에 온 아들이 공립고등학교를 다니며 잘 성장하는 모습은 김 씨에게 커다란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네,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1872년 대통령 선거에서 급진적인 공화당 후보였던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이 대승을 거두며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랜트 대통령의 행정부는 부정사건에 가담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곤경에 빠졌습니다.
유니언 퍼시픽 철도회사는 서부 캘리포니아를 종단하는 철도를 부설했는데 지원된 자금이 제대로 쓰이지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869년 또 다른 독직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이쿡이 1억 달러의 철도 채권을 발행했었죠.
그런데 더 분통 터지는 건 이 철도 회사 투자 때문에 도산했던 그 많은 은행들이 은행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거죠.
BOA 이야기 미국사 제31부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시대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의 두 번째 재임 기간 동안 제이쿡 사건 외 고위 공직자들과 관련된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은 위스키파라고 불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위스키 양주 생산업자들과 그랜트 대통령의 친구들인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연관돼 있었습니다. 이들은 위스키에 대한 세금을 탈세할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의 측근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사건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대배심이 이 사건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랜트 대통령의 측근에 대해선 무죄를 편결했습니다. 수백 명의 위스키 생산업자들과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고요.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이 직접 불법 행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이번 위스키파 사건으로 백악관이 부정의 소굴이라는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물론이고요. 여론도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은 실패작이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 비리와 관련된 사건들은 미국의 정치적, 사회적 격변기에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끝난 뒤는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경제 성장은 주로 북부에서 일어났습니다. 남북 전쟁 이전에는 기업들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였지만 이제는 대규모 고용인들을 거느린 기업들이 생겼습니다. 기업들은 많은 주주들을 갖고 있었고 돈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주식을 팔았습니다.
이 시기에 철강 산업과 석유 산업에서 몇몇 사람들이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철강 산업에서는 앤드류 카네기가 등장했습니다. 카네기는 어릴 때 영국 북부 스코틀랜드에서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이민자였고 면직 의류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저임금을 받고 일했습니다. 카네기는 열심히 일했고 드디어 철강 공장을 세울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앤드루 카네기는 철강 공장을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른 공장을 세웠습니다. 생산 체제는 잘 가동됐고 이 공장은 새로운 기술로 철강을 생산해냈습니다.
앤드루 카네기는 다른 철강 회사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카네기는 철강 수송비를 경쟁사들보다 낮추라고 철도 회사에 압력을 넣었고 철강 공급 가격을 낮춰 다른 경쟁사들을 시장에서 밀어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결국 미국 철강 산업의 왕으로 올라섰고 그의 확고부동한 위치는 카네기에게 미국 경제를 지배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안겨주었습니다.
앤드루 카네기가 철강 왕으로 유명했다면 존 디 록펠러는 석유 산업의 왕으로 떠올랐습니다. 석유는 1800년대 중반에 실용화됐는데 록펠러는 오하이오주에서 정유업을 하던 기업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록펠러가 엄청난 돈을 벌자 다른 사업가들은 경쟁을 포기했습니다. 록펠러는 자신의 전 재산을 석유 생산에 투자해서 오하이오 스탠다드 석유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록펠러의 새 회사는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와 같은 공격적인 경영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록펠러는 다른 정유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가격 경쟁을 벌여 다른 경쟁 회사들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록펠러는 철도업자들과 비밀거래를 했습니다. 이 비밀거래는 수송비를 전체적으로 낮췄고 다른 회사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록펠러는 미국 정유산업의 95%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철강산업과 석유산업, 철도산업은 18세기 미국에 있어서 중요한 산업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세 분야는 미국 최대의 사업이었고 오늘날 자동차나 항공산업과 비교될 수 있을 만큼 중요했습니다. 남북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철도들은 대부분 미시시피강 동쪽에만 부설돼 있었고요. 길이도 짧았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나면서 주요 철도회사 네 곳에서 동부지역 거의 대부분의 철도를 장악했습니다.
1869년 최초로 미국 대륙을 횡단한 철도가 완공됐습니다. 이 철도는 두 개 회사에서 건설했습니다. 한 회사는 동쪽에서 시작해 서쪽으로 공사를 진행했고 다른 한 회사는 반대쪽에서 시작해 나아갔습니다.
드디어 철도가 완성됐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힘들게 공사가 진행됐지만 결국 우리는 해냈습니다.
정말 감격스럽네요. 서쪽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작업을 한 인부들과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작업을 한 인부들이 유타주 북부에서 만나 황금못으로 철도를 연결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이죠.
이젠 말을 타고 먼지를 마시며 대륙을 횡단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열차에 편안히 앉아서 대륙을 횡단할 수 있다니 정말 꿈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꿈에 그리던 사업이 드디어 결실을 얻은 거죠.
대륙 횡단 철도는 미국의 동해안과 서해안을 단일 철도 노선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100년 뒤 미국인이 최초로 달 표면을 걸은 것과 비견될 만큼 감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철강이나 석유 산업과 마찬가지로 철도 산업에서도 역시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철도 산업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은 코넬리우스 벤더빌트였습니다. 벤더빌트는 해운 산업으로 이미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동부에서 가장 큰 철도 회사인 뉴욕 중앙 철도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는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셔야죠. 생생 라디오 매거진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으로 아델이 부릅니다. Someone Like You. That you settled down, that you found a girl in your married night. Your dreams came true. Guess she gave you things I didn't give to you. Old friend, why are you so shy? Ain't like you to hold back or hide from the light. I hate to turn up out of the blue uninvited, but I
couldn't stay away. I couldn't fight it. I had hoped you'd see my face and that you'd be reminded that for me it isn't over. Never mind, I'll find someone like you. You know how the time flies. Only yesterday was the time of our lives. We were born and raised in a summer haze, bound by the surprise of our glory days. I hate to turn up out of the blue uninvited, but I couldn't stay away. I couldn't fight it. I had hoped you'd see my face and that you'd be reminded that for me it isn't over. Never Nothing compares, no worries or cares, regrets and mistakes, their memories made. Who would have known how bittersweet this would taste. Never mind, I'll find someone like you. I wish nothing but the best. Hurts instead.